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서는 열왕기서와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히브리 이제 70인역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사무엘 상과 하, 열왕기 상과 하, 이 네 권을 합쳐서 하나의 그 이름으로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왕국서라는 이름으로 1왕국서, 2왕국서, 3왕국서, 4왕국서로 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명칭은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제롬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 말기부터 다윗 왕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서라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을 역사서라고 하죠. 우리가 역사서를 이해할 때 이것을 이단들처럼 그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교훈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역사서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무슨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해석의 출발점이 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스토리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바로 역사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다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제한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역사서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사서하고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역사서와 우리가 성경에 담고 있는 역사서는 또 다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역사서를 읽을 때는 당연히 이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신앙 안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신본주의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우연이나 기계론적인 그런 인과관계의 연속이 아니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서는 대부분 내러티브라는 이 기법을 사용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상과 허구의 내용들이 있다라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현실 세계를 고려하여서 재편집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당연히 허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주의 깊게 읽을 때 해석에 유익한 힌트와 통찰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하나의 책입니다. 예, 사무엘 상하는 공간적인 이유 때문에 나눈 것이고 실제로는 한 권의 책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 주제나 구조도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다룰 때 더 선명하게 부각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주제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의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리더가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명확한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 상은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부터 하여서 이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죽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사무엘 하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어서 통합 왕이 되어서 40년간의 통치 기간을 이제 사무엘 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상황은요. 대단히 비교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에 해당됩니다.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은요, 중흥기에서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서쪽으로 공격할 힘이 없었습니다. 애굽 역시 제3중간기에 해당되는데 전혀 외부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그 당시에 패자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와 애굽이 그 지역을 관할할 수 없는 그 지역의 힘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역시 헷제국이 멸망하였고 몇몇의 도시국가들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고대 근동 상황은 가나안 땅의 많은 작은 나라들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람과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 에돔과 아말렉, 번이게, 이스라엘 다 이게 어떤 나라들입니까? 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바로 독립하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사항이 기틀이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주변 그 이방국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더 평화로운 시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주변국들을 복속시켰습니다. 또 그의 아들인 솔로몬도 영향력을 더 확대하여서 그 지역에 이제 패자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는 1장부터 2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남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통합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순종과 하나님의 언약이 5장 6절부터 10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윗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왕권, 또 사무엘서의 후기가 24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배경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의 가까운 친인척들에 의해서 왕이 되죠. 하지만 그것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에 기름 부은 받은 왕이 부존재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존재라는 용어를 굉장히 이제 익숙하신데, 그러니까 어떤 한 공동체의 리더가 어떻게 합니까?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지어 불렀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직도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의 마지막 그 부분들, 다윗이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빼앗기게 되었던 것을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절인적인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들을 다 찾아옵니다. 찾아온 다음에 시글락에서 머물고 있는 이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소식을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전력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이것이 사울왕의 마지막 전쟁이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시글락에 거하고 있으면서 그가 결코 사울의 죽음과 연관되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사울왕에게 쫓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왕국에 차기 왕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다윗이 사울왕이 죽을 때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의 죽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는 자였지 결코 취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의 자리를 넘본 적이 없으며 항상 그를 주인으로 상관으로 대했으며 다윗이 차기 왕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다윗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들이 점점 더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측하지 못한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회에 민감한 한 소년이 사울의 왕관을 들고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왕관을 쓰면 이 왕관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좌를 얻을 수 있는 마치 옥새와 같은 그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치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 쉬고 있는지 3일째 되던 날에 사울의 진에서 한 소년이 전쟁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먼저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며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정적 사울이 죽었다는 것에 한편으로는 아마 안도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참패했다라는 소식,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에 얼마나 또 마음이 황망했겠습니까? 또 여기에 더해서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요나단에 대한 죽음을 듣고 너무나 깊은 애도의 마음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아말렉 소년에게 다윗은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죽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아말렉 소년은 길보아 산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있던 괴로워하던 사울왕을 자신이 발견하게 되었고 사울은 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소년은 사울의 자해 이후에 마지막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 그를 안락사시켰다라고,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왕관과 팔찌를 빼서 다윗에게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것은 소년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사실이 아니라 이것은 이 암말렉 소년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무엘상 31장에 보시면 자세한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은 왕을 죽인 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와 왕의 물건들을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왕을 세우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아말렉 소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거짓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시체의 약탈을 목적으로 산에 올랐다가 우연히 사울의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약탈물을 취해서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부풀려 가지고 자신이 이 사울왕을 죽인 다윗에게는 대단한 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거짓말을 꾸며서 찾아온 것이죠. 사울의 죽음을 전해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시험 과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생애에 정말 중요한, 생애에 아주 가장 중요한 테스트 중에 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왕위 계승을 위한 합법적인 과정을 알고도 사울의 왕위를 잇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꼼수를 부려서 그냥 왕관을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을 겪으면서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다리는 것. 나이가 들수록 저도 이제 점점 깨닫는 게요, 제일 신앙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무엘하 1장 11절의 말씀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로 불리하고.
예,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옷을 찢고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제 아말렉 소년을 죽이게 다윗은 명령하는 것이죠. 다윗은 통곡해야 할 때를 알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다윗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제가 아니라 애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이 두 용사를 위해서 애가의 노래를 짓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의인의 책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노래에는요, 어떠한 형태의 종교적인 뉘앙스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고통과 아픔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 공동체가 함께 슬퍼해야 된다라고 이 노래를 의인의 책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살의 책에는요, 활의 노래라고 해서 두 가지의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여호수아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해를 하늘 중천에 머물게 했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이 죽음에 대한 노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10장의 그 노래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 너희들이 원해서 주어진 왕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보시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